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너무 일만 하려고 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그 첫 소식은요. 한국에 지금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그 북중 국경을 차단을 했고
네.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탈북민들도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 규모가 2019년과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에 탈북민들이 네. 북한에 있는 그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이게 네네. 조사된 내용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중에 제가 알기로 북한에 돈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라는 분이 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게 그 전체 그 탈북민들을 다 조사한 게 아니고
네.
일부 탈북민들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의 그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탈북민 414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26.6%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했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 탈북민 4명 가운데 1명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일단 이게 일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가족에서 보내게 되면은 네. 엄마, 아들, 딸 일이 있으면 사실 가족에서 보내게 되면 내가 직접 보낸 게 아니면 안 보냈다라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세대당 한 명씩 보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세대당 네. 보내다 보면은 일단 돈을 한 번에 그러면 한 얼마씩 보내게 되나요?
한 번 송금할 때 평균 금액이 한국 돈으로 151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1,4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몇 번이나 북한에 돈을 보냈냐 이거 조사를 했더니 2020년 송금 횟수가 탈북민 한 명당 이 평균 1.8회 돈을 보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돈을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송금액 규모가 얼마냐. 그러니까 탈북민이 북한에 보낸 돈이 한 27만 5,5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보다는 한 4.5% 줄어든 규모거든요.
좀 줄긴 줄었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올해 지난해 그 탈북민도 그렇고 한국 국민들도 장사 안 된 사람 많고 일자리 잃은 사람 많잖아요.
네.
이런데도 4.5%밖에 안 줄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탈북민들이 어떻게든 좀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돈이 네. 시중에 좀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작년에 참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탈북민들이 송금한 돈이 북한의 가족분들만 아니라 북한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처럼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네. 벌어가지고 고향에 그 보내는 돈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도 옛날에 가난할 때 그 외국 나가서 일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돈을 보낸 게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당연히 탈북민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낸 돈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북한 당국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들어오면 이거 좀 비법적인 행위다.
네.
한국 돈 뭐 간첩이다 막 이렇게 막 심한 경우에 처벌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보내고 싶어도 많이 보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 수수료도 많이 떼버리고 한 30% 떼어버리고
네.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보안원한테 걸려가지고 네. 그 돈을 전액을 다 뺏긴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가족이 보낸 돈을 보안원이 왜 가져가냐.
네.
이해를 잘 못하는데 사실 이유 없이 이렇게 뺏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국가가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진짜 탈북민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탈북민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번 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가족에게 보내고 있는 건데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지난달 말에 80일 전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8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 됐다. 뭐 이런 보도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를 냈냐? 뭐 이거 제시한 게 있는데 우선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서 성과를 냈다. 그리고 수도 당원 사단이 여름에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됐잖아요.
네.
여기서 성과를 냈다. 그리고 발전소랑 각종 공장 건립에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80일 전투 성과를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 북한 당국의 주장이 맞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먼저 네. 80일 전투 연말을 앞두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10.10절 앞두고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80일 전투가. 이유는 당시 이제 뭐 내년 초에 열겠다는 8차 당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해서 80일 전투를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던 게 국가 비상 방역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자연재해를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농사 결속과 내년도 준비 그리고 국가 중요 대상 건설과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최대한 수행 등을 이 80일 전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2020년까지 북한이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다시 80일 전투를 제시를 했던데 그동안 안 된 게 뭐 3개월 만에 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간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별 성과 없이 끝나니까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다잡기 위한 통제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울러 이 80일 전투를 하면서 뭐 그런 선전 많이 하잖아요. 당의 사상과 용도 따라 일심 단결과 이 자력갱생을 백승의 복음으로 틀어지었다. 실제로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성과다. 이런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제로 성과가 있었는지 좀 따져보고 싶은데 80일 전투 결과 어땠나요?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자체 평가랑은 네.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선 이 당창건 75돌까지 그 평양 종합병원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네.
완공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산갈마 해양관광지구도 계속 연기됐는데 원래는 지난해 그 김일성 주석 생일 때 완공하기로 했는데 다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그 75돌 당창건 기념 때도 해양관광지구 완공됐다는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주요 대상 건설 사업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장 중에 대표적인 게 순천 림비료 공장 있습니다.
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5월에 그 건강 이상설 불식시키고 처음으로 공개 행사했던 준공식을 했던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후에 6개월간 비료 한 포대도 생산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설비가 일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수입해야 되는 뭐 원료나 화학 첨가제 보장이 제대로 안 됐대요. 그래서 80일 전투 기간에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경제적 성과도 의문인데 사실 전투 기간에 북한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 컸죠.
네, 그동안 그 북한에서 이런 전투하면 속도전으로 다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목표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달성을. 마감? 네. 네,
무조건 집행 완수하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희생 당했다고 하는데 그 지난달 27일에 데일리엔케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80일 전투에 참여한 노동자 27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안남도 지역에서.
네.
근데 이 통계가 도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집계한 숫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망자들은 한 87%가 이 국가건설에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희생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뭐 이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전투하게 되면 일단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일을 막 무자비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현지 관계자들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을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런 부추김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공장에서는 용광로가 식기 전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고 이게 80일 전투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결국 이 무리한 전투 속도전을 다그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전투 기간에 좀 희생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 인명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 목표액을 걸고 나라나 국제 뭐 민간단체들의 기부를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엔이 국제사회에 그 제시했던 북한을 위한 그 목표 기금액이 1억 700만 달러였는데 모금을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한 이 중에 28%만 거쳤대요. 그러니까 약 한 2,970만 달러만 거쳤다고 하는데 한 목표 금액의 4분의 1 수준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엔이 북한만 돕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모금 실적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북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데 우선은 그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하려면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또 나쁜 건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단 모금액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규모로 필요한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할 경우에 정말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이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이 또 여기 잘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은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사치품 수입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모금이 잘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뭐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꼭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3천만 달러라는 어쨌든 큰 돈이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모아진 건데 국가별로 보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이런 후원을 했나요?
국가별로는 스위스, 한국, 그 스웨리에, 러시아, 노르웨이 10개국이 지원을 했는데 가장 그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한 나라는 스위스였습니다. 96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지원한 나라는 한국, 614만 달러로 지원을 했고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우방국이지만 한국보다 절반 정도 되는 3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도 별도로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모아졌나요?
모아지긴 했는데 목표액의 9% 정도만 모금이 됐습니다. 원래 아. 지난해 이제 유엔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네. 터지니까 북한 주민 550만 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97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모금 액수를 밝혔는데 10%도 모금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코로나 지원을 좀 예상했던 나라들 중에 이 10% 미만만 거친 건 또 역시 북한이 아. 또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당국 역시 태도가 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이제 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그 올해죠. 올해 이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 지원 규모나 뭐 이런 걸 책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하면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그 지원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탈북민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돈과 필요한 물자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 간고 문투만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죠. 과연 누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하늘을 달리다.